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정말 정말 1년 반 만에 왔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다 들리시나요? 네. 우리는 말라기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책과 아주 흡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생각해 보시면 앞에 세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즉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르침이나 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진리, 실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50년 넘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너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한가? 또는 교회의 상태는 어떠한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지금 당장 오시는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 첼시, 예, 얼마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살아내고 있는가, 날마다. 너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당신들이 아는 그대로 그러한 상태입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고 그분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합니까? 교회의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에 대해서도 말해 왔고, 그리고 이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정말 50년 넘게 교제를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아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을 보아도 그렇고, 많은 분열과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것은 교리적인 것입니까? 지식적인 것입니까? 더 많은 교리들을 말하고, 더 많은 해석을 말합니다. 성경의 해석. 당신의 의견은 이렇고, 나의 견해는 이렇고, 나의 견해는 이렇고,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는 내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정 생활에서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의 날마다 삶에서 이번 주에, 이 지금 집회를 하는 이 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첫 열매가 되고자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갈망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그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알고 우리는 돈도 많고 주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페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데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지식에 있어서는 아마 부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어떤 성도들과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을 배열한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맨 끝에 최종으로 두겠습니다.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모든 일곱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배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큰 실수입니까? 그리스도가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로 이 일곱 교회들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때 5년 전에 몇 년 전에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할지라도 형제 사랑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거룩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 앞에 문을 열고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고 그렇게 강건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였다 할지라도 2년 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10년 전에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난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놀라운 살아있는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을 기억하는데 LA에 우리가 있었을 때 정말 우리 그 교회 생활은 낙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빌론으로 끝났습니다. 아주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교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놀라운 우리가 선망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가 첫 사랑을 떠났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 최근에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쉽습니다. 예, 그냥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제거하면 없어집니다. 이 질문을 했던 형제가 CPA 만약에 그 자격증이 있는데 정부에서 그 자격증을 박탈하면 어떻게 되겠냐?
What is your profession now?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죠? 네, 지금 안경사라고 했는데 그 자격증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면 네, 그 일곱 등대, 일곱 그 교회, 그 등대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이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촛대가 없어졌는데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점을 열어도 그 자격증이 없으면 그 계속 개업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자격증이 없는데도 박탈됐는데도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이 이렇게 끝에 모두가 다 나는 교회야, 나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는 다 땅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은 아마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말씀하는 그대로입니까? 우리 모두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구약의 이 맨 마지막 책에서 이것은 이 마지막 책은 계시록과 흡사합니다. 더 이상 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너희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다 망가뜨렸다. 난 더 이상 너희들이 가져오는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말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처럼 인자가 등대 사이를 거닐면서 그 인자는 누구입니까? 마가 누가 마태 요한 거기에 거기에 나온 그것 이상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분이 역시 또한 교회의 등대 사이를 거닐면서 거니시는데 그분은 또한 거룩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제사장들의 왕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온 나라가 다 타락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처럼 이 땅에 최초에 초림하셨을 때 그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다 타락해 있었던 것처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마지막 책에 4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데 그 4장을 읽을 때 여러분 교리적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제사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라기는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사장에 관심이 없다면 이 책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주로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말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름 말라기, 말라기라는 이름 말라카이. 아무도 이것이 선지자의 이름인지 또는 그것도 알 수 없고 말라기라는 그 뜻 자체는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뜻입니다. 말라크가 히브리어로 messenger라는 뜻입니다. 또는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대사, 그래서 말라키 하면 나의 메신저가 됩니다. 예, 여러분, 내 보내드린 그 또 헬라어로는 앙겔로스죠. 저 이것 또한 메신저, 사자라는 뜻입니다. 주된 의미는 이 지금 이 맥락에서 볼 때 바로 메신저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직접 말한 게 아니라 그 사자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있었습니까? 예, 제가 그 마닐라 교회에 있었을 때 네, 그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낸 그 사자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메신저입니까? 바로 그 사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임마누엘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자라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누구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냥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나의 자기가 그냥 메시지를 적어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메신저라면 여러분을 보낸 사람, 여러분 임마누엘 형제, 그 임마누엘 형제를 보낸 그 사람의 메시지를 보고 아,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야 되겠다. 이 메시지는 별로 좋지 않아. 이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래서 좀 바꾸고 나서 전한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엘 형제 메신저인 것입니까? 아니죠? 예,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시록에서 거기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그 장로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교파들이 생기면서 인도하는 형제, 또 책임 형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책임 형제, 인도 형제, 인도하는 형제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인도하는 형제님,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형제를 따르고 인도하는 인도자. 그런데 그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파운틴 밸리에서 교제할 때, 그래서 더 이상 인도하는 형제는 없다. 더 이상 책임 형제 없다. 나도 책임지는 형제가 아니고 스티븐도 아닙니다. 엠마도 아니고 저도 책임을 지고 있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인도자도 없고 책임 형제도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형제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나는 책임 형제다. 나는 교회를 지금 맡고 있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다. 그 형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도자인데. 이 나라의 인도자가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지도자를 따릅니까? 형제들은 봉사하는 인도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헛개비처럼 그 누군가를 따라가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잘못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지난 50년 넘게 보았습니다. 그냥 헛개비처럼 성도들이 누군가를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따라하고 다른 그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인도자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저 위에 계신 그리스도만, 우리는 그 양만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자라고 생각한다면, 형제를 인도하는 사람, 자매를 인도하는 사람,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인도자들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양을 따라가고 그 어린 양만이 인도자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의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그분과 하나가 아니라면,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전합니까? 그냥 성경 읽고 갈라디아서 1장 이게 메시지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라기에서, 여기에서 말라기인데 이 뜻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주님, 당신의 백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신저는 주님에게 충성되어야 하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을 전하지 못합니다. 계시록에서 그 사자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별이 바로 그 사자들입니다. 그 어둠 속에 빛나는 별, 어두울 때 그 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주님의 오른손에, 그 권능의 손에 잡혀 있는 별들, 바로 그 별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교황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는 교황이다. 바로 그와 같이. 그러면 끝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충성된 메신저가 주님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그것에 충성해야 되고,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고 그냥 신실하십시오.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에스겔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말해라. 그들의 죄가 그 머리에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라.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그것은 너의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행하게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성된 사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바꾸겠습니까? 아, 이거 문법이 잘못됐어. 나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충성되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말씀하십시오. 오늘날 자, 이 나라를 보십시오. 아무도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주류 언론들 그런 것에 가보십시오. 진실을 말하기보다 다 그들은 진리의 메신저들이 아닙니다. 뉴스라고 부르지만 거짓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실을 듣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자, 나의 사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담, 나의 사자, 말라카이의 뜻입니다. 놀라운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세대마다 말씀하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500년 전 마틴 루터 그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이러한 사자들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즉 나의 사자를 통해서 그때에, 그 시대에 이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리고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 왜 오랫동안 그 사자를 못 보냈냐 하면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모든 것들이 다 직선입니까? 똑바릅니까? 아니면 다 구불구불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곧바로 똑바로 충성되게 산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의 백성에게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것. 우리가 이 진리를 말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은, 진리는 이렇게 강력하고 우리를 풀어서 자유롭게 합니다. 바로 이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지만 오늘날 주님은 이러한 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리든지 젊든지 나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진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의 중심이 청결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다면 10년 전, 50년 전의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40년 전, 50년 전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런 것은 잊으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4, 5년 동안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의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싫어하고 찬송만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예배라는 것 자체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원래 예배 그 배자, worship의 의미인데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찬송만 부르다가 돌아가면 좋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계속 부르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Father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이지 그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는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지 신령과 실제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참으로 바라는 예배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집이고 신령한 집이고 거기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고 거룩한 제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히 말라기에서 이 제사장들의 섬김은 다른 어떤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도 차별화된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다른 특별한 것입니다. 말라키, 나의 사자. 이 용어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 말고 향단의 그 기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에서 특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멘. 나의 사자. 여러분은 그의 사자입니다. 임마누엘 형제, 주님의 사자. 이 제사장들의 상태가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많은 우상과 또 감춰둔 아내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돌아온 것 자체는 놀라웠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놀랍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토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또 한편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혼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것보다 더 나빠지기가 쉽죠. 여러분도 다 체험해 보셨던 것처럼 어느 것들을 여러분 세울 때 자꾸 무너집니다. 중력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초림 때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세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패역한 세대, 침례 요한, 아주 용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독사의 세대다, 속다, 독사의 새끼들아, 정말 용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 세대, 독사의 세대들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실제 상태였습니다. 말라기가 그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더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그들은 정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요의 2번으로 가보면 예, 다시 말라기로 돌아갑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 네,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마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금 책 아주 도입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떠났다. 최고의 사랑을 떠났다. 즉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그렇다는 의미인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한가? 여러분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즉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던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가 한 일, 닭이 울기 전에 네,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후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 그에게 그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베드로를 대변할 순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합니다. 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런 일도 하고 나서 저녁에 물으시면 아침 점심 때 했던 일을 돌아보면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Yes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쉽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도 한때 사랑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 자라고 있는가? 그냥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냥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나는 단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보다 더 강력하고 감동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면 여러분을 고칩니다. 바로잡아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친구가 여러분을 그렇게 돌봅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날마다 새 신도 사주고, 그렇게 새 옷도 사주고,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날마다 음식을 주고,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친구하고는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놀 때는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참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강력한 사랑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고, 사랑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그분의 사랑이 우두를, 우리를 강권하는 도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수 없습니다.
The ways that God started here.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그렇게 해서 이 시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제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졌을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놀라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마치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내 마음을 그렇게 가득 채웠을 때 저는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 강력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서두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 그들이 좋거나 훌륭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여러분과 저처럼 여전히 목이 목이 고든 백성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진짜 보잘것 없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사랑을 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손녀, 아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제 이렇게 재킷에 붙여줬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손녀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 재킷에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그것을 떼어내겠습니까? 떼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그분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다 부담입니다. 아, 다음 주에 아, 또 주일이 왔네. 어떡하지? 또다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네. 이렇게 계속 부담만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축제, 잔치에 가네. 생일잔치에 가는 것처럼, 생일, 그런 잔치처럼, 아, 나또 초대 받았네. 모두가 다 즐겁습니다. 그것이 부담입니까? 그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속 진행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배우십시오. 이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런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모든 핍박,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주님이 내가 첫사랑을 떠났다. 여러분, 너는 나의 신부인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들이 그 최고의 사랑, 첫사랑을 떠난다면 그 사랑을 떠나면 더 이상, 즉 여러분의 삶에서 1번이 아니라 그 사랑이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1번이 아니면 2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 10번째가 되고, 마침내 그냥 보잘것 없어지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끝날 것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문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모든 것들, 모든 계명을 다 합한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날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여러분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힘을,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오로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첫째가 아니라, 아내가 첫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도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뛰어난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교리로 남는다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실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 예, 성도들께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교제하십시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